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5월 8일 목요일.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려갔던 경우가 간혹 있었다. 에스겔은 궁창 위에 보좌를 보았고 이사야는 하늘의 성전을 방문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요한이 환상 중에 그곳으로 인도된 장면은 우리가 가진 가장 분명한 기록이다. 구약 성소 봉사의 표상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피뿐이라고 말한다. 이사야 6장 1에서 5절과 요한계시록 4장 7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이 두 환상의 어떤 요소가 비슷한가? 사건의 순서에 주의를 기울여보라. 어떤 주제가 먼저 제시되며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이 이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가 강조되고 있는가? 각각의 보좌실 환상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사야의 환상에서 그 장면은 인상적이다.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차고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가운데 문 기둥이 흔들린다. 요한의 환상에서도 그룹들이 동일하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외친다. 각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펼쳐진 장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장면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이 따른다.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요한은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없다는 비극적인 진실 앞에 울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직접 대할 때 우리는 마침내 인간의 형편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합당하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사탄은 하나님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며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향해 많은 비난을 쏟아냈지만, 하나님의 보좌실을 잠시만 보더라도 사탄의 거짓말은 실체가 드러난다. 그리스도를 참된 모습 그대로, 곧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아버지의 참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을 봄으로써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장 큰 계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곧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얼마나 죄 많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다. 교훈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실을 볼 때 우리의 악함과 무가치함을 발견하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아버지의 본 모습과 죄인을 어떻게 구하시는지를 알려준다. 묵상. 하나님의 보좌실과 그 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보좌실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아버지 형상이신 예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8, 9절.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심 받았다고 주장하신다. 그분의 품성의 고귀함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통해 그분의 자비와 부드러운 동정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체현,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앞에 서신다. 교회 증언 5권 739.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어린 양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이 땅은 차갑고 세상이 길들어 눈이 어둡지만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보좌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어린 양이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3인 3색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인 3색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9절입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천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다윗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므비보셋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없어서 하니라. 길라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구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잎사깐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어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 등 어르신들의 말씀 중에는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때 왜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후에 생각해 보니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은 이제 시작해야 할 사람들에게 간접 경험을 하게 하므로 그들의 장점은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들고 그들의 단점은 주의하여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 위인들보다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어른들의 지혜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채워나가는 사람들의 성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써가는 역사도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과정과 결과를 알게 함으로 장단점을 취사 선택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큰 사람을 만드는 요긴한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들은 시므이와 므비보셋과 바르실레입니다. 세 사람의 모습은 세 가지의 색처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모습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각각의 개성과 모습이 뚜렷이 구별되지만 그 기록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각 사람들의 일면의 모습들이 다 적용되도록 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다 다를 것 같지만 사실은 큰 몇 가지의 부류로 모든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닮았고 어떤 사람처럼 되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 속에 있는 세 사람을 살펴보고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므이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16절로 20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시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구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시므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때는 사무엘하 16장 5절로 8절에 있는 기록 속에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사울과 자녀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전쟁에서 죽은 후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고 안정을 찾을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던 압살롬이 다윗 왕을 제거하고 왕이 되고자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다윗과 신복들과 군사들이 싸울 겨를도 없이 급히 도망치듯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싸워보지 않고도 백성들의 지지도가 이미 압살롬에게 기울어진 상황이어서 목숨만을 건지기 위해 갑작스럽게 도망하였습니다. 급히 도망가는 그 무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만 겨우 갖고 가는 그 모습이 매우 궁색하고 곤혹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도망하는 다윗 일행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덜터덜 바울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살던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을 골라서 저주하였습니다.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시므이가 다윗 왕의 도망에 대해서 특별히 고소하게 생각하고 저주했던 이유는 시므이는 베냐민 족속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파를 중시했고 자기 지파에서 왕이 된 사실은 왕이 속한 지파의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으로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시므이는 그의 성격상 어쩌면 일면식도 없는 사울왕을 팔아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같은 가문 사람이었던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고 유다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울왕과의 친밀성으로 허세를 부리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울 대신 다윗이 왕이 되자 시므이는 사는 보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에 대한 반감과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어쩔 수 없이 죽은 듯 살고 있던 시므이에게 압살롬에 의한 다윗 왕의 도망은 예전에 다윗에 의한 사울의 사라진 것 같은 상황처럼 보여졌고 지금 이 상황이 그동안의 가스마리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 일행이 바울임에 오자마자 돌을 던지며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시므이가 당시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극하게 저주했던 이유는 시므이 생각에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 패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여 그는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울분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서 시므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제거하고 왕이 되리라는 확신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고 허겁지겁 도망갔던 다윗과 그 일행들이 왕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유다지파의 열렬한 지지 속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다시 역전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더라면 자신이 했던 행위가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또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 두려워서 죽은 듯이 처분을 기다리거나 도망을 쳤을 것 같은데 시므이는 오히려 과거에 다윗을 저주했던 그 바울임에서 가까운 길갈로 나와서 급히 다윗을 맞으며 엎드리면서 용서와 환영을 하였습니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오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를 영접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므이의 이 모습은 순발력이 있고 지혜로운 것처럼 일면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카멜리온 같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속도 전쟁 중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에 제일 잘 적응하는 사람은 변하는 속도에 맞게 자신도 변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흐름에 맞춰서 어제의 적과 오늘 친구로서 손을 잡기도 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으로서 만나는 것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시므이는 요즘 표현으로 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숨기거나 연연해하지 않고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또 자신이 제일 먼저 다윗 편에 서서 축하하고 있음을 밝히는 쿨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이 더욱 빠른 속도 전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성입니다.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배신하였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의 행동을 바꾸는 사람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혜로 세상을 사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과 가장 나쁜 결과들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변화에 발맞춰 살았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이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2장 46절에 시므이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함해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했던 사람은 야곱입니다. 민첩하고 머리 회전이 빠른 야곱은 순간 대처 능력이 탁월하여 장자권도 얻었고 타지에서 네 명의 아내와 거부가 되었지만 결국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가장 나쁜 결과의 연속이었습니다. 얻었다 생각하는 순간 뒤로는 잃어갔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화를 압도하는 라반과 사촌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 죽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자녀들 간의 불화와 아내들 간의 불화, 그래서 마음고생, 몸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이 스스로의 일생에 대한 평가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닌 언제나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결국은 의미와 가치의 삶뿐만 아니라 성공도 얻게 됨을 지적합니다. 잠언 22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은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끌려갔고 애굽의 죄수가 되었지만 결국 그의 성실함 때문에 왕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만 그의 성실함을 통하여 그는 왕 앞에 섰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은 변화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성실성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당장의 변화에 따라 쉽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결심한 대로 꿋꿋하게 성실하게 옆을 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변화가 미덕처럼 보여지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로 만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요즘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누가 보든 말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은 더욱더 눈에 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칭찬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반짝하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진 가치관을 위해 변함없이 성실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이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을 위해서 이상락 목사님께서 정말 그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보고 오신 모든 것들을 자료로 잘 정리하셔서 저희들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누렸던 여러 가지 문화생활들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쭉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이 넉넉치 못해서 목사님께서 도중에 말씀을 끊으셨는데요. 오늘 또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 문화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당시의 환경이 얼마나 그 어려웠던가 또 얼마나 문화적으로 발달된 상태에 있었던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 사도 바울과 요한의 전도 그 장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금 그 문화적인 측면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에 있었던 이 항구로 가기 위한 거리로서 오늘 항구 거리라 이렇게 부르는데 아르카디안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르카디안 로마 황제가 개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황제는 395년에서 408년까지 황제 노릇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이 도로를 아르카디안이라고 부릅니다. 도로의 폭이 한 21m나 되고요. 길이는 530m나 됩니다. 여러분 폭이 21m면 대단히 넓죠. 중앙부는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폭은 11m이고 양쪽에 높이 5m의 기둥들이 쭉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들은 야간 조명을 위하여 양초 같은 것으로 거리를 조명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이 지금 암만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 넓은 도로 자체가 뭐 긴 이 도로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소에는 그 당시에 벌써 이렇게 대리석으로 된 도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양쪽 그 인도 길에는 모자이크로 되어 있고 도로 주변에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항구까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이 도로는 바다 쪽에서 오는 통로가 되어 에베소를 방문하는 이런 황제 또 총도 및 각종 고위 귀족들을 제일 먼저 환영식을 이 도로상에서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 황제가 그 딱 도착을 하면은 붉은 카펫을 깔아서 이렇게 오도록 하는 이와 같은 그 입장과 아주 비슷했는데 그 당시는 아예 항구까지 이 모자이크로 그 아주 대리석 모자이크로 쫙 깔아서 총독이 올 수 있도록 또 황제가 들어올 때에 그 환영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북쪽 방향에 대원형 극장이 있고 여기서부터 대리석 도로가 시작이 됩니다. 대극장과 셀수스 도서관을 잇는 이 도로는 크고 고른 대리석이 깔려 있어서 대리석 도로라 불리우는데 네로 황제 시대에 2m 높이 뚝을 쌓아가지고 회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회랑의 벽에 이용되었던 돌에는 철이나 아연으로 된 쇠를 박아서 연결시켰는데 비잔틴 제국 시대에 에베소가 경제적으로 해약해졌을 때에 이 쇠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합니다. 지금도 그 파인 구멍이 흉하게 지금 보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창녀천 강고판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 창녀천 강고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석 도로 이것은 그 대극장과 셀수스 도서관을 잇는 이 도로는 크고 고른 대리석이 깔려 있어서 정말 그 아름다우고 아주 미끈한 대리석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그곳으로 이렇게 가면은 대극장이 나와요. 이 대극장을 원형극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옛날 에베소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피온산 기슭에 이렇게 비탈을 이용해서 건설된 이 극장은 리스마쿠스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은 트라이안 황제 시대의 모습입니다. 비교적 이 원형이 지금까지 잘 이 보존된 이 건축물인데요. 따라서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의 타입으로서 무척 그 아름다운 극장의 표변이 시대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극장이 모두 그러하듯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약 18m 높이의 무대 정면 건물은 3층으로 되어 있고 각종 부조와 조각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면 1층만 남아 있어요. 아직도 활용 가능한 건물로 보였습니다. 약 40m 지름의 중앙 무대는 정교한 음향학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뭐 노래를 부른다든가 뭐 연설을 한다고 하면은 뒤에서 아주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음향적으로 잘 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배우가 아주 작은 소리로 대화를 해도 관중석 저 끝자리에 사람도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마이크 시설이 없던 그 시대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문화였죠. 예수님도 그 산상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수만 명이 들을 수 있도록 오래 설교를 그 하신 것은 이 음향적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관중석은 외곽까지 150m의 크기이고 각단은 22줄의 좌석이 배치되어 있어서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원형 극장입니다. 아, 이곳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의미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에 대극장에 들렸어요. 거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단상에서 설교를 할 때 그 2만 5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관중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앉았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의 은세공장들로부터 그 설교를 듣고 순환을 받은 곳이 바로 이 대극장입니다. 일행 중에 몇 분이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 가요를 멋지게 부르는데 저는 그 뒤쪽에서 앉아서 쫙 들으니까 정말 잘 들려요. 대극장에 울려 퍼진 한국인 찬미 소리 아주 새롭게 들렸습니다. 요한과 사도 바울의 흔적을 더듬으면서 50여 순례자들이 힘껏 함께 노래하니까 그 원형 극장에 감동이 아주 충만히 머물렀습니다. 아, 사도 바울과 요한을 생각하면서 그 무대에서 우리는 설교는 못했지만 노래를 부르며 박수를 부르며 그때의 그 입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개의 그 기념상이 또 그 있는데 아르카디우스 도로 중간 부분에 보니까요. 보다 높은 네 개의 열주랑이 있었는데 그 열주랑 위에는 사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동상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지 주랑만을 볼 수 있습니다. 시 중심부에는 BC 3세기쯤 건립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드리안 황제의 궁전은 지금 복원 중에 있었고 조각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하드리아누스 신전 학문의 위대함을 웅변하는 듯 웅장한 셀수스 도서관 그렇게 뭐, 그, 넓은 평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전이, 이방 그 신을 섬기는 신전과,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대 도시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형과 물 그리고 방어진지였습니다. 에베소는 평지에 이루어진 도시였으며 방어진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적의 눈에 쉽게 띄지 않은 진지 같았습니다. 단지 앞쪽으로만 길이나 있어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무슨 옆쪽으로 이렇게 길이 났다는 그런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일방통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유명한 켈수스 도서관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문화, 이 도서관은 그 문화의 어떤 중심이 아니겠어요? 에베소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허의 도시 중간쯤 이르렀을 때에 켈수스 도서관이 나왔습니다. 100년에서 110년 사이에 건설된 이 켈수스 도서관은 아직도 보면은 장관이었습니다. 아주 위풍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원된 도서관과 무덤이었습니다. 고대 3대 도서관에 속했던 에베소의 켈수스 도서관의 웅장한 모습은 그야말로 악건이었습니다. 입구를 떠받치는 기둥 사이마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 명씩 동상으로 조각해 놓고 또 오르는 계단에 보니까 많은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이 거기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폐허의 에베소를 조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엄한 켈수스 도서관은 뛰어난 유적들 중에서도 견본으로 내세울 만합니다. 에베소는 서로 다른 고대 문명들이 연이어 발전해왔던 장소입니다. 이 위풍당당한 도서관은 로마 시대 그 중에서도 아주 기념비적인 건물을 지은 방대한 건축 계획으로 명성이 높은 트라니아누스 황제가 다스렸던 서기 2세기에 만들어진 유적입니다. 저 오늘날 봐도 정말로 그 웅장한 도서관이에요. 본래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자 아시아주의 총독이었으며 대단한 애서가였던 켈수스 플레미아누스의 웅장한 무덤이 거기에 있었고 도서관이 거기 있어서 함께 통합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 율리우스 아킬라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줄리우스 켈수스가 소아시아주의 총독으로서 114년에 70세의 나이로 죽게 되자 그의 딸 줄리우스 아킬라가 그의 아버지 켈수스를 가리기 위해 기리기 위해 이 도서관을 건축해서 125년에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이 건물들이 지금도 이렇게 웅장해요. 도서관의 이 정면 입구는 2층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데 지혜, 행운, 지식 그리고 선행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4명의 여성들의 석상이 있습니다. 도서관 내부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서 당시에 소장되어 있던 수천 권의 두루마리 책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262년 고투족 침략 때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납골당은 1층 아래에 있고요. 대리석으로 된 무덤 안에 납으로 된 유골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건물이 곧 도서관으로서 용도를 찾게 되자 고대 세계 전역에서 걸출한 학자들이 이것으로 모여들어서 무려 1만 2천 권에서 1만 5천 권에 달하는 두루마리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2000년 전에 이렇게 1만 5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당시 세계 3대 도서관이었다는 명성답게 아주 장정합니다. 오죽하면 당시 파피루스를 수출하던 이집트에서 켈수스 도서관이 너무 커지자 견제하기 위해서 아예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에베소는 파피루스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자 대신 양피질로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레 양피 산업과 양관련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켈수스 도서관의 책들과 건물은 250년쯤 고트족의 침입으로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 아르테미 신전과 또 그 앞에서 복구하고 있는 아드리안 황제의 궁전을 볼만했지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켈수스 도서관과 도서관 앞 지하 통로로 통하는 유곽입니다. 이 유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열람실에는 아침 햇살이 가장 잘 들었습니다. 지하의 이 터널은 아마 그 술 마시는 소굴이나 매춘굴이었을 듯한 맞은편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웅장한 이 셀수수 도서관 앞에 미로로 된 건물이 바로 유각이고 그 옆은 목욕탕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유각을 찾아가는 표시이자 유각 광고가 있었어요. 대리석 도로에 유각으로 가는 발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각 광고도 버젓이 길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광고 표시도 희한합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듯한 왼쪽 발 모양과 나란히 오른쪽에 여자 얼굴, 그 위에 플러스, 그리고 거기서 45도 왼쪽 위로 하트 표시와 구멍이 나란히 새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각 광고입니다. 사지가 같이 한 여인의 얼굴 모습과 왼발이 그려져 있는데 이 발바닥보다 작은 사람은 이 유각의 출입 금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트 모양의 그림과 아크로디아라는 문자와 그 문자는 나를 따라오세요라는 뜻인데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또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돈을 가져오세요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것은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창녀촌을 광고하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발의 크기에 따라서 무슨 성기의 크기를 했는지 성력을 이야기했는지 이렇게 그 발이 작은 사람은 그곳에 유각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수의 작은 방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곳은 정원을 둘러싸 그려져 있습니다. 자, 시간이 됐는데 이 최초의 그 옥의 광고판, 세계 최초의 옥의 광고판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에베소 도시는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도 심히 타락된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어요.
네,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유곽이라는 곳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유곽이 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좀 안 좋은 말이네요.
사창가죠.
네, 사창가라는 예. 말. 네, 에베소에 그런 예. 곳이 있었다. 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다음에 이 요한이 살았던 그곳에 이런 곳이 있었다는 게 또 좀 꺼림직했고요. 네, 또 이 셀수수 이 도서관의 그 엄청난 책들을 이 고트족들이 이렇게 침입하면서 다 태워버렸다는 그 이야기들인가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근데 그 요즘에도 이 IS 그 사람들이 또 막 문화재를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에베소의 셀수스 도서관과 또 여러 가지 유력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